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오늘로 14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1년 오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민간 여객기 4대를 납치해 테러 공격을 벌여 3,000명 가까이 살해했습니다. 항공기 가운데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했고 또 다른 한 대는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의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는 오늘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종소리에 맞춰 묵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 국방부 건물에서도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개별 추모식에 이어 오후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이 열립니다. 이 밖에 펜실베니아주 서부 생스빌에서는 당시 항공기 납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승무원들과 희생된 승객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영국 BBC 방송에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최소 4차례 겨자작용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터키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취재진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은 특히 화학무기 개발 시설을 갖추고 가루 형태의 겨자작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만 명까지 수용하고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제 이 같은 발표는 당초 수용하기로 한 난민 규모를 2천 명 더 늘린 겁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난민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며 미국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7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풍 아타후의 영향으로 폭우가 계속된 일본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강이 범람하는 등 홍수로 인해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350km가량 떨어진 오사키에서 오늘 시부이 강이 범람해 논과 주택들이 침수되고 적어도 40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북부 인근 조소시에서도 어제 키누가와 강이 범람했습니다. 구조대는 헬리콥터와 선박 등을 동원해 지붕 위로 피신한 주민 수십 명을 밤새 구조했지만 25명가량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특히 조소시 북부 카누마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6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태풍 아타후로 인해 이번 주 들어 일부 지역에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며 주민들에게 추가 홍수와 산사태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5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인민행동당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민행동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야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89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인민행동당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인민행동당은 현재 의회 절대 다수인 80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60%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원이 수감된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즈 씨에게 징역 13년 9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로페즈 씨는 지난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위 도중 수십 명이 숨졌으며 베네수엘라 법원은 로페즈 씨에게 대중선동과 재물손괴, 범죄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로페즈 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베네수엘라의 사법적 독립과 공정성이 철저히 결여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내에서도 가능한 민간 교류는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 당국 간 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하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최근에 고위급 접촉 합의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그 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아울러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고위급 접촉 합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남북 당국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 경원선 연결과 비무장지대 3개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또 민생과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는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3분의 2로 가장 많고 경원선 복원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제곱킬로미터씩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남북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가능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과반수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 정권과 이들의 무력 증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인 2015 통일의식조사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앞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60%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 14%의 4배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71%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 없다고 대답한 30%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는 84%에 달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로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자 17%보다 2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력 대상이라고 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여서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대했던 남북 공동행사가 모두 무산되고 남북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대는 14%에 그쳤습니다. 5.24 조치 해제도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7%로 반대 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만 절반 이상이 답변을 유보해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로 반대 2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반면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대북 접근,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특히 남측 기업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어떤 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 정책과 재원 준비,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탐지, 타격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지 방공 레이더 수십여 대를 설치하고 미한 연합자산을 운영해 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타격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지 방공 레이더 수십 대를 접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대공 레이더만으론 북한의 무인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으로 넘어온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에서 4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정찰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 소초 상공까지 정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즉시 코브라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까지 접근해 추적했지만 무인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기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과 4월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단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발견된 무인기들은 저잡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무인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포착을 못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3번인가 발견이 됐었죠.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한국합참은 또 대북 정보 감시 태세 강화를 위해 적의 활동 감시는 물론 조기경보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 정보자산을 통합해 운용하고 적 도발 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한편 무인 항공기와 영상 감시 장비를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군은 전면적 대비 태세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한 연합 작전 계획과 전투 수행 방법을 적 위협과 작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발전시키고 한국군 지도의 연합훈련 능력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훈련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13가지 종류의 생물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9일 한국에서 실시된 생물 방어 연습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은 한국 내 외국인이 천연두에 감염돼 호텔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명이 붓장 증상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A병원 의사는 환자의 팔과 몸의 증상을 확인하고
이날 훈련에는 군 화생방 요원들이 객실에 들어가 공기 중 환경 검체를 채취하고 군 제독 차량과 소방차가 호텔 앞에서 제독제를 살포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훈련을 담당한 한국군의 신태원 대령은 생물무기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연습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증폭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훈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탄저균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했던 메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일단은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한국 국방부는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2012년에 구성된 한미 생물방어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생물방어 연습 등 25개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보고에서 북한이 13종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열흘 안에 무기화가 가능하다며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과 전염성이 강한 천연두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무기로 100kg을 대도시 상공에서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80%가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자세한 생물무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균 무기 금지 협약을 비준했지만 계속해서 관련 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을 방문한 로라 홀 게이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생물무기 현황을 확인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를 우려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국장은 또 한국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공격이 전시에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나 은밀히 발생하는 생물 테러 공격 상황 등을 모두 포함해 미한 방어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달 28일 올해 초 실시된 키 리졸브와 지난 8월 종료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미 대량 살상무기 전담 대응 부대인 제20 화생방 핵체계 사령부 전력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본부가 있는 이 사령부는 미 국방부에서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핵, 그리고 여러 폭발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다기능 전담 지휘부입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북한군의 생물무기 생산지 점령 훈련과 북한군의 실제 생물무기 공격에 대응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육군은 이 훈련에 제20 화생방 핵체계 사령부 전담 요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여론을 혼란시키려는 수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10일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결과 보고가 거의 완성돼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사는 지난 7월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일본을 통고한 데 대해서 조사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서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대사는 북일 간 합의는 양국이 조사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고 또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응하는 일본 측 조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측의 누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송 대사는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상황을 일본 정부에 아직 공식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식 협의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제안이 있으면 어떤 수준에서도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사는 이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송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총리 주변 인사는 일본 측이 요구하는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인식이 전혀 다르다며 보고서에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북한이 납치 정보가 없는 보고서 취합 가능성을 슬쩍 내비쳐서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을 혼란시키려는 항상 해왔던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가진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북일 관계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먼 나라인데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가까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생각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의 고위 당국자는 9일 교도통신에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지난 7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북일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정식 회담을 울란바토르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에도 북일 간 회담이 열린 바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서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국제태권도연맹 ITF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위 인사인 장 의원은 지난 8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킨 것을 재임 시 큰 성과로 꼽으면서 올가을 남북한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를 포함한 ITF 태권도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주요 과제로 꼽고 태권도 종목의 올림픽 잔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웅 IOC 위원과의 인터뷰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WTF와 합의한 그 의정서 가운데 당장 뭐 시범단 파견 부분은 현실화됐고요. 지난 5월에 그 러시아에서 예. 열린 WTF 주최 세계대회에 ITF 선수들이 무대에 섰었고요. 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그럼 이게 이제 정례화되는 겁니까?
WTF가 다시 그 한번 여전히 저 조정원 총재 선수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무주에 이제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올해 10월이나 12월에 그 성사시켜보자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WTF 그 시범단을 평양에 파견하고 이런 거 뭐 크게 힘들 거 없지요, 그거는.
아, 그러면 조직의 공식 경기는 사실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올해 안에라도 남측, 예, 북측 주도하에 두 태권도 연맹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예.
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TF는 서울로 가고 WTF는 평양에서 이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까?
이제 아마 저 WTF에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먼저 초청을 했으니까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초청을 했으면 ITF 쪽에서도 답장을 하셨겠죠? 물론 긍정적으로 답장을 하셨나요?
예, 긍정하고 저 좋은 것이다. 우정서에 있는 거는 우리는 다 그 뭐냐 먼저 프로토콜 오브 코드에 있는 건 다 집행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둘이만 한 게 아니라 IOC 위원장, IOC 관리들이 참가해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태권도 것들 보라. 저 문건에는 다 그 우정선에 사인해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아직 얘기는 오가지 않으셨겠지만 한 팀 예. 구성은 뭐 몇 명으로 한다. 혹은 뭐 ITF 시범단 내에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그 시범단 구성원처럼 다른 나라 뭐 선수들 몇 명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새 총재가 아마 할 겁니다.
네. 10월 혹은 11월 달에 순차 방문이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방문이 됩니까? 그것도 여전히 미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순차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이 문화교류를 이제 열거를 하면서 그 안에 태권도라는 예시를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남쪽에서 WTF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달 26일부로 ITF 종신 명예총재가 되셨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이 자리가 그 조직의 최고위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특히 힘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그건 뭐 최고위직은 아니고 현직 총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물러나는 총재니까 선물로 하나 준 것이고 계속 IOC와 WTF와 일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IOC 위원은 사실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의원은 정년이 80살까지라
예. 예.
총재님 연세를 고려하면 3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물러나면서 명예총재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명예총재는 명예총결에서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표결권만 없고 발언권도 있고 그 대우도 그대로고 해외도 그대로 참가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북측에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장웅 IOC 위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 올림픽 위원회 위원 추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내 쪽으로 준비는 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건의도 했고
예. 리용선 총재께서 올해 그 북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직접
예,
들었는데요.
예.
이번에 또 ITF라는 국제 스포츠 조직의 수장이 되셨고 그래서 혹시나 리 총재가 북측 내부에서는 IOC 위원 뭐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예, ITF 총재로서 IOC 위원은 좀 힘듭니다. 아직 인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 힘듭니다.
네.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몇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서 알만한 분들인가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맹 활동하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이 스포츠계 젊은이들 속에서 아마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태권도도 한때 그 올림픽에서 퇴출 위기를 겪었었고요.
예.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고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잠시 그런 부분을 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IOC 기준에서 이거 리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경기뿐 아니라 연맹 운영, 관리 이 모든 면에서 IOC 기준에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레슬링이 쫓겨난 문 밖에까지 거의 나가렸던 거의 바로 고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겁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동시에 예.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하는 태권도 올림픽 잔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협조를 잘하고 우리가 IOC 위원장과 한 약속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부분이 ITF와 WTF의 협력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내적으로 IOC 위원장이 그 조정원 총재한테도 한 얘기가 있고
예.
잘해 나가라고. 올림픽 리념에 맞게 타협하고 화목해라 그겁니다. 하고 올림픽에도 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올림픽에도 들어오도록 서로 노력을 해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거처는 그럼 어디가 됩니까? 지금은 일단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계신데 계속 네. 빈에 주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당분간
평양으로 복귀를 하시는
당분간
건지
당분간 있고 자리 잡을 때까지
네.
그래서 새 총재가 네, 오면 이제 저 평양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오는 기간이 6개월 뒤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6개월 뒤에 평양으로 복귀하시나요?
늦으면 6개월 빠르면 그래서 한 3개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ITF 내부에서는 그 IOC와의 협력 문제도 있고 그런 그 연결고리 역할로서 장 명예총재께서 계속 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좋게 해줍니다. 연구하겠다 하고.
연구하고 계신가요?
연구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또 힘이 들다. 너네는 여름에 전부 수영하러 가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 나는 일요일도 없이 12년 11개월 27일인가 내가 일했는데 이어간에 내가 쉬시겠나 일요일은 꼭 하루다. 올해 2월 22일 일요일인데 21일 날 심장 발작하고 다음날 누워있으라 해서 하루 누워있은 게 다다. 말 못하지요.
13년 동안 그러면 하루 쉬셨군요. 그나마 병가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네.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가 그저 거의 그저 쉬시가는 거라 같습니다.
ITF 총재로 계시면서 북측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셨죠?
네. 그, 두 차례.
예, 2007년, 2011년
예.
미국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와 공동 노력을 예. 기울이셨던 걸로 아는데 북측 시범단의 두 차례 미국 방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하시나요?
미국 인민들에게 미국이 제일 싫다고 그리고 미워하는 북조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제가 1983년부터 미국을 10여 차례 다녔는데 제가 10여 차례 다닌 것보다 결국은 아틀란타 올림픽 참가한 거하고 시범단 간 곳이 미국 시민들에게 주는 그 인상, 영향 이것이 수백 배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정치 문제와 스포츠 문제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시범단 방미가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성사가 된 뒤에 지금 뭐 4년 넘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죠?
뭐 걸림돌이라고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정우진 사장 선생이 추진하고 태권도 시범단,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든 게 뭐 없죠. 사증 신청하고 사증 주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또 태권도인들 비행 오고 답례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또 한간에서는 사실 당창건일 중요한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혹시 또 장거리 로켓 발사나 뭐 이런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문화교류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글쎄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두 문제도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 아닌데 그건 뭐 정치 문제니까 구태 여기서 섞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끝으로 그 향후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전반에 대한 장 명예총재님의 바람을 좀 전해주시죠.
이 스포츠 교류가 최근에 이제 활발히 됐고 공화국에서 이 정치하고 스포츠 명백히 갈라서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보다시피 정세가 이제 극한 상황에 갔을 때도 그 유소년 팀 남쪽에서 두 팀이 와서 평양 오일 경기장에서 경기를 제대로 다 하고 그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저 정치 스포츠를 갈라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최근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 보게 되면 이 스포츠 결의도 될 수 있고 스포츠 협력도 될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장 총장님 중요한 직책 하나를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들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우선 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행렬 났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 합창 연습과 공연 활동을 하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벌써 5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울림이라는 이름의 합창단 단원들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의 여성들과 탈북 여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노래 아리랑 이음곡입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탈북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1년에 만든 합창단인데요. 여성들의 어울림, 소리의 어울림, 그리고 마음의 울림이라는 뜻으로 여울림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최영애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KBS에 남자의 자격대 때 막 합창단 만들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창단 이후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거제 합창제, 대전 합창제와 같은 여러 합창제에 나가기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 합창제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동상도 받았어요. 저희는 좀 더 이제 그 합창제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남한 사회에서의 어떤 대중에게 같이 어울린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어냈고 합창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느 합창단과 같은 분위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격주 토요일 날 3시간씩 꼬박꼬박 연습을 하고 가끔은 1박 2일로 합숙도 하면서 지금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의 창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주를 위해서 같이 가서 밥 먹고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통일이라든가 반갑습니다 노래할 때는 북한 사람들 자기네 목소리로 노래하면 좀 더 통일이 느껴져요.
특히 단원들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많이 친해졌는데요.
아기를 데려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할머니 나이니까 제 치마꼬리를 막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뻐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탈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이 그냥 막 좀 뭉클하는 아,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에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여튼 서로가 더 사랑하고 보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 단원들은 여울림을 통해 진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설 때마다 아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내 나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제 소속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받아서 소속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도 이제 같이 합해가는 똑같은 국민으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아 나도 이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아리랑 이음곡인데요.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단원들도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리랑 이음곡이 저희 합창단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아리랑이랑 홀로 아리랑이랑 이래서 편곡을 누가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향 생각난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 일단 사람이 좋아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허물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혹여 없더라고 해도 여기에 와서 서로 이렇게 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걸 여기 와서 노래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울림 합창단은 앞으로도 활동의 폭을 더 넓히고 통일이 된 후에도 합창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민간항공사 조종사들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중국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던 항공사를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직업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버는 고액 연봉자들로 분류되는 항공기 조종사들인데요. 지난 2013년에 대형 항공사 두 곳의 조종사 퇴사자가 50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 사이에만 71명이 퇴직을 하고 중국으로 간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한국 항공사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수요만큼 항공기는 구입을 하면 되겠지만 이 항공기를 다룰 수 있는 조종사들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조종사들을 데려가는 스카우트를 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동안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에서 보다 좋은 근무 조건으로 한국 항공 조종사들에게 이직을 제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 항공사 제안을 받아들여서 떠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대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경력이 한 15년 된 기장이 세금을 빼고 받는 돈이 1년에 한 12만 7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은 적게는 16만 9천 달러에서 많게는 34만 달러까지 1년 연봉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네, 급여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조종사를 모셔가려는 중국 항공사들의 일종의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조종사들은 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그 비행 근무 시간을 좀 제도적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세금이라든지 주택,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안하고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마음이 좀 옮겨지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더 돈을 버는 셈이라는 것이 조종사들의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도 조종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항공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항공기를 들여오고 또 그만큼의 조종사를 새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이 오랜 시간과 재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숙련된 조종사,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것이 인재 유출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낚시여선 돌고래호의 실종자 수색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 명의 추가 실종자가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를 샅샅이 훑고 있는데 어제 그 사고 해역 인근인 추자 대교 아래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이 됐습니다. 돌고래호의 실종자로 최종 확인이 되면서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고요. 앞으로 찾아야 하는 실종자는 7명이 됐습니다. 이틀 전 인양된 돌고래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 추자도 인근과 제주도 본섬, 그리고 일본 대마도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돌고래호 사고의 실종자 사망자 가족 대표가 앞으로 열흘만 더 고생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던데 이것은 어떤 말인가요?
네, 언제까지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열흘만 더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해주고 다음에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이것이 실종자 사망자 가족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종자 사망자 가족들이 오늘 오전에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찾아가 해경 담당자로부터 지금 현재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해경에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가족을 잃은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숙연한 결정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 가족들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가족을 찾을 때까지 수색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수색 작업이라는 것이 육상이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양해를 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열흘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최선을 다해주고 그다음부터는 해경의 본래 임무를 하면서 실종자 찾는 임무를 이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으로 강제노동을 갔다가 희생된 한국인들의 유해가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70년 만의 귀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민지 나라의 백성으로 일본 땅에서 비행장도 만들고 댐도 만들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희생자 115명을 돌아오게 하는 70년 만의 귀향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희생자 유족 대표들과 또 이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인사가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 현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참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사연이 많았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과 발굴 수습은 18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뜻을 같이 했던 한국과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 종교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일본 홋카이도 각지에서 유해를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 최북단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다가 숨진 사람들, 또 댐 건설에 동원됐다가 또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희생된 유해 등 모두 115명의 유고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100위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환되는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후세들이 유해 귀환을 돕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각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한일 정부 간에는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지속적인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알려져서 또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유해 인수 절차에는 한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선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 또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군요.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인들이 홋카이도까지, 북해도까지 가게 된 그 육로와 해루를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홋카이도를 출발해서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와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길이 무려 3,000km에 이릅니다. 고국 땅의 첫 관문인 부산에서 진혼 노제가 치러지고요. 19일 저녁에는 같은 주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서울시 시립묘지 납골당에 이분들의 유해를 모시게 되면서 70년 만에 귀향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도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어제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란 핵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하는 이 불승인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제 표결은 합의안을 거부할지 말지를 직접 묻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토론을 종결하는 절차 투표였는데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필요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란 핵합의안 불승인 표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의 의사 진행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상원에서는 하원과 달리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발언을 계속하기도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랜드폴 상원 의원이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표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면은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토론을 종결하는 데 동의하면 되는데요. 어제 표결에서 찬성이 60표의 2표 모자란 58표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미국 상원의 이 정당별 분포를 보면 공화당 54명, 민주당 44명, 무소속 2명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인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미국 상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란 입장인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현안에 대해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추가 이탈표를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미 이란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34명을 넘으면서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요. 이 불승인 표결을 실시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이를 거부하는 것과 아예 이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의회에서 이 불승인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다음 주 17일까지인 의회 검토 기간이 끝난 후에 미국 의회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국제사회와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정부는 이 상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크게 환영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외교와 미국 국가안보 또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승리라면서 상원 의원들과 시민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 핵 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를 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어제 미국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어제 이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지난해 이 오바마 정부와의 상의 없이 미국 의회 연설을 강행하면서까지 이란 핵합의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오바마 정부 사이의 관계가 크게 냉각됐는데요.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야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패를 인정하라는 이런 정치적 압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입장을 낸 건데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인과 또 의회 다수가 이란 핵협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들은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 이란 핵 문제로 악화된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안보 지원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난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이 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승인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16년 회계연도에 최소한 만 명의 시리아 출신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에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 소극적이었습니까?
유럽의 다른 이제 국가들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수만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미국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500명의 시리아 난민만을 수용했습니다. 뭐 이 중동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죠. 한편 이 난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미국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이 ISIL 대원들이 난민들에 섞여서 중동을 벗어나고 다른 나라에 침투할 가능성을 우려를 했었죠. 어제 정례 브리핑에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해서 철저한 신원조사를 해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거리에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단기간 주택용, 휴가용 주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